자, 성경 바로 보기 38째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율법 경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율법 경륜이 주어질 때 사람의 상태, 사람이 지켜야 될 것 같은 의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맨 마지막으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인류 역사가 한 6천년쯤 됐는데 그 6천년 가운데 율법 경륜이 1500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율법 경륜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율법 경륜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고한 그런 법을 받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율법을 왜 주셨냐. 그렇죠? 예. 이거 지키지도 못할 이런 건데 이걸 왜 주셨는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은 과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사람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심지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에 뭐 600여 가지 넘는 그런 조항이 있다. 다 지켰는데 하나만 지키지 못했다. 자, 이런 경우에 율법을 지킨 거냐? 지키지 못한 거냐? 그렇죠? 예, 또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율법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모든 거를 당연히 궁금하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 적어준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망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정죄의 직무를 띠고 있고 사망의 직무를 띠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예, 죽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 정죄를 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실은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해서 너는 유죄다. 유죄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제 가장 큰 명령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22장 35절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선생님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내가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너에게 요약 정리해 주겠다. 첫째 뭐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40절 가서 보니까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명령, 이게 쓰러지면 나머지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니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 율법은 내가 두 가지로 딱 요약 정리해주마.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말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의 첫째 명령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아니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가 안 두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셋째 명령, 주님의 이름을 결코 헛되이 취하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은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자체. 이거 헛되이치하지 않았는가. 네, 그 다음에 다섯째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과연 우리는 부모를 공경했는가. 여덟째 명령,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홉째 명령, 누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율법에서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620개 중에 619개를 지키고 한 개는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로. 뭐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이제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야고보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100% 지키지 않으면 99.99999%를 지켜도 뭐라는 거야? 유죄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100%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 완전함.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목걸이의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목걸이가 여러 개 이제 사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슬 중에 하나만 딱 끊어지면 그럼 이게 목걸이가 풀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려요. 하나만 끊어지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밑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절벽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예, 로프가 끊어지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로프가 한 군데에서 끊어지든 다섯 군데에서 끊어지든 백 군데에서 끊어지든 하나라도 끊어지면 그러면 로프는 끊어지고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수백 가지 이런 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범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참 파워풀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7장 19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모세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랑하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고 유대인들은 거의 다 지킨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만 지킬 수 있냐 율법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못 지키면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못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지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뭐라 그래?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죠? 율법의 그 의에 관한 한 뭐라 그래? 내가 흠이 없는 자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 620까지 뭐 있으면 다 지켰다는 거. 우린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못 지키면 우리 더더욱 못 지키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만 이것을 이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장 46절. 이게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당신 이거 죄 졌어 하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렇게 33년 반을 사셨는데 자 여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양아버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형제들도 있고 뭐 친척 일가친척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그냥 확실한 거예요. 우린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다. 예. 자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냐. 자 못 지키고 사람을 정죄하고 너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있다. 너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다. 예. 왜 나쁜 게 아니냐?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는. 그럼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표출해서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악한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행하면 안 된다는 걸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품성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율법 자체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조목조목 기록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게 전혀 아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거울. 거울에 갔더니 지저분한 게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거울이 이런 건 보여주는데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 거울은 뭘 가르쳐줘요? 너 어디가 지저분하다, 뭐 어떻다 하고 이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데 거울이 그걸 고쳐줄 수 있냐고요. 못 고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사람에게 내가 이거에서 죄인이다. 내가 이거에서 죄를 졌다. 이거에서 죄를 졌다. 이거 다 보여주는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그렇게 인식을 안 한 거예요. 620개고 있는 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지키면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될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너가 무슨 일을 해도 내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그런 법을 세트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하고 그거를 내가 600몇 개를 하나하나 해서 그건 사람이 볼 땐 지킬 수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걸 내가 다 지켜야 하는데 사람 앞에 가서 다 지킵니다 이렇게 하고 내놓고는 속으로는 야 이걸 내가 다 지키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그걸 지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의롭게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을 보실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바울이 자기 민족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옛날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서. 자기 옛날 모습.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게 아니에요. 600몇 개 지킨다고 열심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이게 죄인이라고, 이걸 가르쳐 주면, 내가 이게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야 될 걸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하여 율법의 끝마침, 끝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모든 것, 율법에 거기 나온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하여튼 율법을 모든 걸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끝을 내신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나오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있는 그대로 100% 다 하면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야. 조금 이따 예수님 하신 말씀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되는 거냐. 믿음에서 난 의인은,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 거야. 100개, 1000개, 1만 개 다 행해야. 그래야 그걸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냥 하늘에까지 가서 뭐 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왜?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위에까지 가서 모셔 내리려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부터 모셔 올리.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요. 그렇게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하늘에까지 쫓아 올라가는 그런 열성 안 보여도 되고 저 깊은 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노력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중요한 내용 9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9절 10절만 딸랑 떼어서 이렇게 읽지 말고 여기 10장 1절부터 읽으셔야 된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쫓아 올라가고 땅 밑 속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열성을 다 보여도 그걸 다 안 된다. 그렇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분이 율법의 끝마침이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끝마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에 왜 그러냐?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과거에는 유대인하고만 하나님이 상관했는데 이제 경륜이 바뀌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면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요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무슨 이야기냐?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100% 그대로 실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 누가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뭘 가르쳐 주는 거냐? 나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그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죄인이면 어떻게 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거를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된다.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씻지 않은 얼굴, 지저분한 얼굴 가지고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다 보여줘요. 그렇죠? 근데 거울이 못 고쳐요. 이건 모두 똑같으냐? 양심도 똑같아요. 처음에 무죄 경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양심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판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하고 똑같은 그러한 그 법이 양심의 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특별히 글로다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걸 일일이 글로 기록을 해놓은 그와 같은 율법이 있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은 둘 다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이게 죄를 짓거나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에 안 되겠다 이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죄하잖아요. 양심이 나를 정죄해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듯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양심과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받는다. 그 정죄를 받으면 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영 결별하는 그와 같은 둘째 사망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자, 그럼 율법을 어긴 대가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어기면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어길 때 그 형벌이 있다. 그건 뭐야? 제가 중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이 되는 둘째 사망의 이와 같은 이 형벌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21장 12절 1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과 같은 법령이 그 안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34장인가 24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28절에 가서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날 3,000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와 같은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예.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런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율법은 양심의 법을 문자화해서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자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곧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저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에 애정이 없어요. 본성에 애정.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 이 군대에서 지금 구타 사건 나가고 사람 죽고 한 그런 일들이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래요? 말세가 되면은 본성에 애정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성에 애정이 없어지니까.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몽땅 다 걸려. 그게 다 율법이 하는 일이다. 이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율법이나 아니면 양심 이게 행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일들 행하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런 일들 행하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이 아니면 우리에게 율법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이 양심이 행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참 이야기를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무슨 얘기냐. 율법을 내가 행해서 무언가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해야 돼.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럼 저주받은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책무를 띄었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런 나무에 달리시면서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어요. 로마 고린도전서 5장 27절 그분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또 뭐가 되셨어요? 저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금도 이제 율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여튼 이 구약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건 하여튼 무언가 뭘 해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게 몇백 년 동안 지난 1500년 동안 이게 주어져 있는 가운데 그렇게 주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그게 종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불교 다 그거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나 혼자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내가 곧 그 하나님이다. 선한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켜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에 들어가.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명령들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께 이르기를 무슨 명령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의 그 후반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게 부족한 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의 모든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거잖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빠지는 착각이 그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 오늘은 성경 5장, 뭐 기도 30분, 뭐 주일 성수 뭐 해갖고 쫙 적어 놓거든요. 그걸 다 하면 뭔가 의롭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성경 읽고 뭐 그러는데 아내가 여보 애들 좀 봐주고 시키고 나 그래 학교 보내. 무슨 소리야 지금 성경 읽어야지. 성경. 그러나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럼 어떻게 되니까 이 사람은 선행을 안 하고 이게 안 된 거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 5장 뭐 얼마 해서 쫙 그게 율법에 따른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뭐 애 빨리 씻기고 그렇게 해서 저 반려견 학교 보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성경 읽는 것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앞뒤가 바뀌어요. 앞뒤가 바뀌게 된다. 시간이 나면 그 다음에 해야지. 지금 6시 반에 애들 깨워서 지금 가야 되는데 성경 안 읽으면 그것도 안 읽으면 그냥 너무 불안한 거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를 하나라도 안 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너무 자유해요. 안 해도 no problem.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법을 하나도 안 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무슨 사고가 나진 않을까, 우리 아이들 괜찮을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빠지는 그런 함정이다. 함정?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사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러면 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못 지켜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걸 지키면 살 수 있는데 못 지킨다.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에도 어떤 율법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라, 이웃을 완전히 사랑해라. 예,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이,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율법의 모든 걸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으로 받는 게 할례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 사는데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터키의 윗부분에 있는데, 근데 지금 터키 윗부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도 믿고 동시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2장 2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걸 뭘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기능은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기능, 그건 뭐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망으로 집어넣는 그와 같은 기능을 율법은 생기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이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뭐 하는 거냐?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 가서 보니까, 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없고 그거 이하도 없다. 이거 분명히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은 죄를 씻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죄를 씻어서 완전히 제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수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고 세수하러 세면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이라는 이런 거울을 통해서 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 그럼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가 성경 바로 보기 이렇게 해서 율법 이런 걸 공부했으면 최소한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대답해야 되냐? 거울을 보고 지저분하니까 거울이 나를 세면대로 인도하듯이, 그렇죠? 율법을 보고 내가 죄를 진 게 지저분한 게 드러나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거는 이해하셔야 된다. 3장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는 아들이 상속자로 태어난다며,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들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누가 있냐면 훈육선생님, 어떤 집에 가정교사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데, 결국 나중에 상속자는 이 훈육선생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들이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를 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율법이다. 아시겠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무슨 뭐 상속은 이런 건 아니다. 훈육선생이 그렇게 하지 않듯이. 그래서 나중에 상속은 누가 받냐? 아들이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스쿨 마스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 훈육선생이라고 번역된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보여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대로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영혼의 자유를 또 이야기하다 보면 법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뭐 질서고 뭐고 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다. 교회 안에 영혼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게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거 이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와 그 다음에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그래서 어느 면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하면 어려서부터 율법에 의해서 자꾸 찔림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징계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자꾸 선포하는 그런 교회 다닌 사람이 나중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좋은 게 좋다 그러고 하나도 찌르는 말씀도 없고 이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 그건 뭐예요? 죄가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예,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설교할 때 한 달에 한두 번이고 가는 뭘 해줘야 되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예, 그래야 이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번에 구원받는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교회에서 전달이 돼야 된다. 항상 좋다, 복이다, 이거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두렵게 해서라도 그들을 지옥불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 그러면은 사랑의 법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0절 가서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 하겠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겠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겠어요? 그죠?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이 사실은 사랑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 그래서 사랑의 법을 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씀이 뭔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은 참 쉬운데 실행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하고 아내하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도 이거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렇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있는 거예요. 못 박혀진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해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행하던 행위들은 명백하니 곧 이것들이라.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성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과거에 다 이런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고 또 누구도 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이것들 중에 하나 다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22절 그러나잖아요. 반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쭉 나가다 그냥 90도로 확 회전이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믿음과 선함과 부드러운 거,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힘을 가지고 이걸 뭘 사랑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선한 것, 부드러운 것, 젠틀한 것 이런 거 유지하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해야지 자꾸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지 마라. 그 사실 어느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도록 그 뭐예요? 성령님의 통제하에 우리 자신 자꾸 내어놓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의문이 이제 생길 거예요. 자, 1500년 동안 율법이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야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걸 다 아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없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안 된다면서. 그렇죠? 율법으로 안 되잖아요. 법을 지키는 걸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받았냐? 어떻게? 어떻게? 네,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그게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1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게 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교회 다니면서 구약 시대에는 양을 갖다 바치고 짐승을 갖다 바치고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식으로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교회 가서 살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노 아니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두 종류. 자,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 안에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려야 돼. 그거 안 하면 죽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 하나 하나예요. 자, 거기 안에 살려면 십일조를 안 하면 그러면 죽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 하나 하나예요. 그 신정 국가, 신정 국가. 알겠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흉내는 다 내야지 그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흉내는 그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의식법이라든지 시민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연방국가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다 하는 얘기는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율법의 모든 행위는 일단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그 이스라엘 연방국가 안에 살 수 있어도.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생명을 부지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사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 갖다 바치는 걸로 됐겠냐고.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11조 바치면 다 구원받냐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시 얘기해서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부과된 시민법이라든지 의식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만 살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때도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잠깐 봅니다.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먼저 4장 1절부터 5절에는 율법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렇죠?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행위가 없이 구원받은 거다. 그렇죠?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브라함 다음 시대가 뭐예요? 율법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 시대 사람으로 지금 나오는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율법 시대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예, 다윗에 대해서 뭐라 기록해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중요한 거에 8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뭐야?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는 사람은,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복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냐? 유대인에게만 임하냐? 혹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복된 일이 임하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그렇죠?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유대인이 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일단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구원 받으려면,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알겠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안 지키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건 그 시대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는 짐승을 갖다 바칠 때에도 하나님이 짐승을 갖다 바칠 때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갖다 바쳤다. 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도 오직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아벨, 그렇죠? 노아, 쭉 얘기하는 아브라함, 사라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가 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100% 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거기 나온 그 믿음과 여기 신약시대의 믿음과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